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저장미꽃이 왜 있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5장. 여러분 가운데 성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고를 우리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내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만심으로 잔뜩 부풀어 있는데 사실은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죄를 저지른 자는 마땅히 여러분 가운데서 쫓겨나야 합니다. 비록 내가 몸으로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른 자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심판했습니다. 여러분은 한 자리에 모이십시오. 나도 영으로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능력도 여러분과 더불어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어 죄로 가득 찬 그의 본성이 멸망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러한 죄를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라는 말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묵은 누룩은 다 던져버리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누룩을 넣지 않은 유월절 빵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임을 당해 제물로 바쳐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말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성실과 진실의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나는 지난번 편지에서 여러분에게 성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부도덕한 자들이나 탐욕스러운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아예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사귀지 말라고 쓰는 자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나 자매라고 하면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남을 헐뜯거나 술에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과는 한자리에서 먹지도 마십시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심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도 너희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제20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나도 바로 그런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가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 지방 사람이 자식을 몰렉에게 준 자를 눈감아 주고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와 그의 가문에 진노를 부어서 그는 물론이고 그를 따라 몰렉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한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어느 누가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와 마법을 쓰는 사람에게 다니면서 그들을 따라 음란한 짓을 하면 나는 바로 그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한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다른 남자 아내, 곧 자기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가늠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아버지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다.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하면 둘 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이 한 짓은 망측한 짓이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함께 아내의 어머니까지 아울러 취하는 것은 악한 짓이다. 그 남자와 두 여자를 모두 불에 태워 처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 안에 역겨운 짓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그것과 교접하면 너희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여자와 그 짐승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아버지의 딸이든 제 어머니의 딸이든 누이를 데려다가 그 여자의 벗은 몸을 보고 그 여자 또한 오라비의 벗은 몸을 보면 이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둘 다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는 누이의 몸을 벗겠으니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남자가 월경을 하는 여자와 동침하여 그 여자 몸을 범하면 그는 그 여자의 피 나는 샘을 범한 것이고 그 여자도 자기 피 나는 샘을 열어보인 것이므로 둘 다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해야 한다. 너는 또 내 이모들의 몸이나 내 고모들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제 살붙이 몸을 범하는 것이므로 그 벌을 면할 길이 없다. 숙모와 동침하면 그는 제 숙모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 둘은 벌을 받아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형수나 제수를 데리고 살면 이것 또한 역겨운 짓이다. 자기 형제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므로 그들 역시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로 그런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이 살던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땅을 너희가 가지도록 주겠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골라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야 한다. 부정한 새와 정한 새를 구별하여야 한다. 내가 너에게 부정하다고 따로 구별한 그런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마법을 쓰는 사람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모두 돌로 쳐서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사울이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해치던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예수의 제자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높은 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여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바구니에 담아 성벽에 난 구멍으로 바구니를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사울이 정말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였다. 그러자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로 데려갔다. 그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것을 말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사이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는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자 믿는 이들이 그것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있는 교회는 안정이 되어서 그 기틀을 든든히 세워갔다. 그리고 성령의 격려를 받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며 그 수가 늘어갔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사울의 변화가 구원의 모델이라고 하는 이유는 전혀 자신의 의도이거나 공로 없이 변화를 받았고 그 변화된 삶은 변화의 경험을 분기점으로 확실히 바뀐 삶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삶의 변화는 시각적으로 나타남을 사울에게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사도는 3년이란 세월 동안 예수도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훈련받고 다듬어졌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을 한 사울은 오히려 이방인 구원의 모범을 삼기에 충분하도록 순간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고백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9절 하반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의 확실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많은 세상의 종교처럼 몇십 년을 수행하고 정진하는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연륜은 신앙의 깊이와 성장에 필요하긴 하지만 꼭 여러 해를 지내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사울처럼 확실한 예수기도와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합니다. 나의 죄인됨에 대한 절망과 이 절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의 온갖 저주와 절망과 고통과 고독과 실패를 대신 감당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19절 하반절시 20절에 그랬습니다. 나의 나됨에 대한 은혜가 예수도의 희생과 부활을 인해서라는 고백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함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도 같아야만 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1절에 그랬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변화된 삶을 인하여 놀라는 반응을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변했어 라는 스스로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변의 사람들의 입으로 인정될 정도의 변화임을 증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삶을 그를 보는 사람들로부터 증거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안타까운 오늘의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오히려 더욱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주님을 안타깝게 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평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즉 세상적인 가치에서 살 때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죠. 이러한 결과가 비로소 승리하는 삶을 가능케 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22절에 그랬습니다. 거짓된 종교와 생명의 신앙의 간격을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구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는 역시 삶으로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23절에서 25절 중심으로 거짓된 종교의 잔인성을 봅니다.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고 거짓을 드러낸다고 해서 세상이 그를 환영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생명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사울의 변화된 삶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보면서 실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 경험을 역시 고린도 교회에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이죠. 때로 믿는 사람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같이 폭력으로 대항할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굴복시킬 수도 있지만 주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도망치듯 소극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주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도피를 통해 사울에게서 배우는 것은 때로는 나를 더욱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인내하게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된 종교에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문제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데 용감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바른 믿음은 생명을 살리려는 것이라면 거짓 종교는 생명을 오히려 죽이려는 데 용감하다는 사실로 검증될 수 있습니다. 나중 23장 16절에서 18절에 예루살렘에서 잡힌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조카를 통해서 천부장에게 알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여러 번 위기 때마다 미리 알아서 대처하는 모습을 이 사도행전 속에서 들어보게 됩니다. 이것은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주님께서 친히 그 생명을 담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종의 생명은 적어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만큼 하기까지는 어떤 위기에서도 그 사명을 위하여 주님은 그 사람의 생명을 철저하게 담보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쓰심을 귀하게 여기심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천사나 이적으로 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에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이적으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부족하고 무딘 우리를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6절에서 31절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대함에 역시 인간됨으로 다가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변화받은 생명임에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사람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변화된 삶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면 변화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과거의 사람으로만 봐주는 그런 이유에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주님은 이미 예비된 한 중재자를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장 36절에 이미 이 사람의 인간됨을 소개한 바 있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바나바는 그에게 가장 적절한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27절에 그랬죠. 우리는 앞에서도 이미 말한 바 있지만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바울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은 환영받지 못하고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29절 하반절 30절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에도 교회의 번성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은 복음의 출발지인 예루살렘의 번성과 또 다른 의미를 예고하는 전조입니다. 잠시 다소로 보내진 사울이 안디옥을 통해서 땅끝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기 위한 준비의 시기가 되었고 다시 예루살렘의 중요 인물은 베드로 사도의 이방인 구원의 역사까지 11장까지 복음의 주역으로서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어떤 이론도 파할 수 있는 강력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철학보다도 강력한 구원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그 이론이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삶으로 뒷받침되어질 때 더욱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요 난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하는 대로 얻으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을 지키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하는 대로 얻으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을 지키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요. 난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I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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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joy, joy, joy.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성전에서 찾은 예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해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가 12살 되던 해에 그는 부모와 함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떠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오늘날 우리처럼 편리한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걸어서 가거나 당나귀나 낙타를 타고 갔답니다. 예수의 가족은 명절이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집으로 출발했어요. 많은 사람이 함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그 무리 안에 있으리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밤이 될 때까지 예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갔어요. 사흘이나 그를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라도 틀림없이 걱정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성전 안에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예배드리는 장소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리는 교회 건물과 같은 곳이지요. 그들이 성전 안에서 예수를 발견했을 때 그는 율법 선생들에게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놀랐답니다. 마리아는 예수에게 왜 부모에게 이렇게 했느냐고 물었어요. 부모가 걱정하면서 예수를 찾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왜 자기를 찾았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모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 모든 어린이도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3장 31절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곱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차례입니다만 31절로 가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읽은 잠언 3장 30절 말씀에 포함된 다투다라는 표현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다툰다고 하면 법정에서 다투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를 유지하려면 법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잠언 3장 30절에서 아버지가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고 아들에게 들려준 말을 소송을 남발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부터 찾아볼까요? 히브리어 사전 가운데 전통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면서 사용하기 쉬운 사전으로는 BDB와 TWOT가 있습니다. HALOT라는 사전도 있는데 이 사전은 다소 전문적이라 BDB와 TWOT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BDB와 TWOT 사전 둘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워낙 잘 만든 사전이다 보니까 한글로 된 히브리어 사전에서 이 두 사전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찾아가며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BDB와 TWOT의 내용 일부를 만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잠언 3장 30절에서 다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rib입니다. rib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몸으로 싸우는 것이네요. 두 번째 의미는 말로 싸우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의미를 보니까 법적으로 다툰다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리브의 용법과 관련해서 TWOT 히브리어 사전에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다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법률적 의미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행동의 주체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주이자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신앙인에게는 이것이 당연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잠언에서 히브리어 단어 리브를 법적으로 다툰다는 뜻으로 사용한 예는 25장에 나옵니다. 잠언에 포함된 내용을 우리가 정해놓은 진도보다 앞서가면서 읽는 것은 제가 최대한 피하고 있습니다만 이웃과 까닭 없이 다투지 말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오늘은 25장 8절과 9절 말씀을 미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네, 잠언 25장 8절과 9절은 법정에서 다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사법적 다툼의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 세 번째 의미가 잠언 3장 30절 말씀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소화하고 적용해도 무리는 없겠고 그렇게 설명하는 책도 있습니다만 잠언 3장 30절 말씀은 이웃과의 송사를 자제하라는 뜻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언 3장 31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잠언 3장 25절부터 31절까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읽을 때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뭐뭐하지 말라는 히브리어 문장 형식에 주목하면서 읽는 이러한 독특한 방식은 데니 페트릴로가 2021년에 Truth for Today에 기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앞서 25절부터 30절까지 살펴본 뭐뭐하지 말라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첫째, 갑작스러운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둘째,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셋째,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나중에 주겠다고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넷째, 이웃을 해하려고 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섯째,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과 까닭 없이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31절 상반절에서 여섯째 하지 말라가 나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섯째,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31절 상반절과 하반절 내용을 천천히 보면 극에 달한 악함을 목격하는 경우와 그 악한 행동을 대하는 어리석음이 극에 달한 경우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1절 상반절에서는 극에 달한 악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리석은 악인에 대해 포악한 자라는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경우 대부분 폭력의 사람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경우는 우리말 번역본들이 더 적절하게 히브리어에 담긴 의미를 옮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악한 자에 해당하는 속성을 히브리어로는 하마스라고 하는데요. 하마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악한 폭력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네,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듣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즉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 악한 마음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사는 사람은 힘이 있어 보이고 돈도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정도로 미워하신 그 모습을 부러워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중학교에서 영어를 처음 배우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거의 모든 영어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암기했던 예문 가운데 하나가 나는 내가 부럽다. I envy you 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어를 조금씩 사용하면서 배우게 된 것은 영어 envy가 그렇게 함부로 쓸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어 envy는 단순히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현재 위치를 내가 차지하고 싶다. 당신이 갖게 된 것을 나도 갖고 싶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기심에 가깝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는 경쟁심과 시기심과 열등감이 교묘하게 섞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는 명령,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잠언 3장 31절 하반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곱째, 포악한 자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31절 하반절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상반절보다 더 심각합니다. 상반절 가르침대로 하지 않는 어리석은 아들은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다가 다른 어리석은 행동에 빠지거나 또는 지혜로운 행동으로 옮겨가지만 크게 어리석은 아들의 경우 포악한 자의 행위를 부러워하는 단계를 넘어 따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포악한 자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 같죠? 그런데 사회생활을 해보면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내 앞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걸어간 악인들의 행위를 많이 배워서 그대로 따르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나도 모르게 그 악한 영향에 조금씩 물들면서 나도 따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뭐 하지 말라에 해당하는 일곱 가지 내용을 마쳤습니다. 잠언에서는 부정적인 명령을 많이 볼 수 없는데 이렇게 일곱 가지의 부정적인 명령을 모아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조심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보면서 내 삶을 가다듬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검지 손가락을 들고 상대방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질을 하면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이렇게 세 개의 손가락이 내 몸쪽을 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쁜 일도 많지만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아픈 것이나 눈물이나 사망이 없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슬플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으니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기 전에 저와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저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인도한다는 사실에 저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옵나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